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가끔 이렇게 물음을 던집니다만 이렇게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면은 아마 다들 난감해 하시겠지요. 어떤 교리적 명제가 명쾌하게 말하는 바와 같이 그대로 교리적 명제 그대로 믿는 것을 뜻한다면 우리가 난감해야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만일 난감해한다면 믿음에 관해서 끊임없이 물음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고 그 물음은 아마도 믿음이 단지 어떤 교리적인 명제를 받아들이는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난감해했다면 그것이 비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우리 이 교회 그 신앙의 풍토에서 생각할 때는 오히려 그것이 더 정상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간 우리는 수련회를 1박 2일간 이 교회당에서 함께했습니다. 신도의 대표 모임을 통해서 교우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기획하고 준비해서 진행한 수련회가 아주 유익했습니다. 저는 그림자 역할만 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함께 이야기한 것도 같이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회였다는 점에서 좋았고 또 자기소개를 하면서 우리 남신도의 총무님이 준비를 했나요? 아홉 가지 항목에 걸친 그 물음 이 자기소개를 하면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서로가 서로를 더 깊이 알게 된 것도 좋았습니다. 아마 애초 이번 수련회를 기획한 의도 자체가 우리 교회도 점점 대형화되어 가서 서로 잘 알지 못한다. 그래서 좀 깊이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그 기대를 반영해서 그렇게 했는데 아주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바로 그 과정에서 오늘 던진 그 물음에 대한 답들이 저마다의 입장에서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또 어떤 교회를 지향해야 할 것인지 하는 점에 대해서도 공통의 방향이 드러나고 또 의견이 수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이상한 교회들을 다니셨지만요. 과거의 전력을 얘기할 때 그래서 그렇게 이상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교회로서 우리 지향을 분명히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사도행전의 본문 말씀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는지 따라서 교회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아주 인상 깊은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성전을 향하는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그 가운데 아름다운 문이다 이런 이름이 붙은 그런 문입니다. 그 문 앞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은 앉은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개정판 오늘 성서 봉독자가 읽은 걸 보니까 못 걷는 사람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존의 이 개념들을 어떤 부정적 편견이 깔려 있는 그런 개념들을 이렇게 바꾸는 말들을 바꾸는 말을 바꾸고 있는데 그런 걸 탈색하기 위해서 걷지 못하는 사람 이런 개념으로 바꾼 것 같습니다. 걷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에 모이는 시간이면 그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 구걸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갈 때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기도회 시간을 지켰다는 얘기는 아직 유대교의 전통과 그 구별되지 않은 유대교와 별개의 종파로 구별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그 전통 가운데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던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눈여겨보면서 말합니다. 우리를 보시오. 걷지 못한 그 사람의 기대는 뭐였을까요? 그 사람은 뭔가 얻게 되지라는 기대로 빤히 쳐다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우리 복음성가에서도 유명한 그 내용이죠. 그렇게 외치며 그의 손을 붙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이 놀랍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만 성서에서 육체적 질병의 치유 이야기는 언제나 육체적 질병의 치유를 넘어선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치유의 기적은 언제나 역사적이며 사회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깊이 헤아리자면 이 이야기는 이미 제가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당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는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은 그가 원치 않게 자신을 늘 주저앉은 신세로 머물러 있게 만드는 어떤 운명적인 조건에 처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동시에 오랜 그 고통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 한 그는 항상 남의 도움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묘사된 바와 같이 움직일 때도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앉은 자리에서도 남의 적손에 의존해야 합니다. 사도들이 나타났을 때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기대한 것은 은과 금이었습니다. 그 도움으로 그는 충분히 감지덕지 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는 비록 걷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있기는 하지만 최소한 생존하는 데 필요한 음식을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가 홀로 설 수 있도록 그를 돕습니다. 걷지 못하는 거지에게 은과 금, 다시 말해서 돈을 주는 것과 그가 걷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어나서 제 발로 걸을 수 있도록 해준 것 가운데 어떤 것이 과연 그 사람에게 절실한 것이었을까요? 물어보나 마나 한 우문입니다. 그가 남에게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만든 그런 걷지 못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가장 절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보다는 은과 금을 더 절실히 기대한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 성전 앞에서 벌어진 이 사건을 보면은 참 기묘한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전 종교, 다시 말해서 유대교의 전통이 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 현실 한가운데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장면 자체가 극적인 대비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그가 성전 종교의 시혜를 받으며 목숨을 연명해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사람들이 성전을 드나거리는 시간마다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성전 종교를 믿는 신실한 사람들의 선량한 마음으로부터 늘 시혜를 받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신앙심을 가진 사람들의 동정과 자선이 그를 버티게 해주는 조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동정과 자선은 모든 종교의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삶을 각박하지 않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거지는 그 덕분에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갈 수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그 성전 종교가 베푸는 시혜와 전혀 다른 것을 베풉니다. 아예 그를 벌떡 일으켜 세워 자신의 삶을 스스로 살아가도록 놀라운 능력을 베풉니다. 여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복음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주저앉아 운명을 탓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똑바로 서서 걷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나를 종으로 옭아매는 모든 그런 조건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이 이야기는 또 하나 의미심장한 장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미에 전하고 있습니다. 벌떡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는 것은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이 온전히 치유를 받았다는 것을 극적으로 나타내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곧바로 성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걷지 못하는 신체에 불구가 있는 불구를 가진 그런 신체 그 불구인 사람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들어갈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멀쩡하게 된 이 사람은 당당하게 성전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자격을 갖추었으니까 문제가 없었을까요? 순전히 형식적인 논리로 따지면 그렇게 받아들여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고 충격에 빠집니다. 사람들은 크게 놀라고 이상하게 여겼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사건, 일상의 경험의 세계를 벗어난 신적 능력이 가시화된 사건 앞에 빠진 바로 그 앞에서 나타나는 그런 충격입니다. 일상적 질서와 경험, 그에 기반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게다가 성전 안으로 들어온 사건은 일종의 침입과도 같은 그런 사건입니다. 평온한 일상을 무너뜨리는 그런 침입입니다. 이 사건은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난 그 사건이 그저 그 당사자에게 구원이 되는 그런 사건으로 그치지 않고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파문을 일으키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질서를 예고하는 중대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뭐 수련회 때 홍 선생님이 그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미국 교회 일화 가운데서 뭐더라? 그 한 흑인이 교회당을 못 들어가서 밖에 허송되고 있어서 근심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다 어째서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당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 나도 못 들어가는데 네가 들어갈 수 있겠냐 그랬다는 얘기. 그게 성전 종교, 이 성세 질서입니다. 그런데 그걸 무너뜨린 사건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흑인이 그 교회당에 들어간 겁니다. 그 사건입니다. 앉아있던 사람이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새로운 질서를 예고하는 중대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전하는 그 이야기 바로 다음에 나온다는 것은 더더욱 의미심장합니다. 바로 앞에 2장 43절에서 47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인데, 원시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구체적인 모습을 간결하게 담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늘 사도들의 가르침을 대적했고 모든 것을 공동소유로 삼아서 필요에 따라서 함께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모일 때마다 사랑의 식사를 나눴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었고 날마다 이를 통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갔다고 바로 앞에 본문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모든 사람을 주체로 일으켜 세워 당당하게 자기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실제적인 조건을 갖추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소유와 자격에 얽매인 당대 로마 세계 안에서 전혀 다른 삶을 추구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소유와 자격. 지난 수련회에 참석한 분들은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을 배웠습니다. 우리 송길용 교우님이 오늘 어디 페르소나라는 말을 배웠죠. 가면, 물론 구스타프 융의 그 개념을 갖고 얘기했습니다만 겉으로 드러난 인격. 근데 로마 시대의 그 페르소나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재산과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재산을 갖고 있는 소유한 사람만이 사회적인 인격을 가진 주체로서 인정이 됐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서구의 그 어떤 인격 개념을 보면은 그 개념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 자유주의가 열렸던 부르주아 시기 초기에 참정권은 재산을 가진 사람만이 행사할 수 있었던 그 역사는 그런 로마 시대의 관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가진 것이 있어야 인격, 정당한 인격으로 인정이 되는 그런 세계 안에서, 그러니까 철저하게 소유와 어떤 자격의 얽매인 당대 로마 세계 안에서 전혀 다른 삶을 추구했다는 것을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안전뱅이 거지를 일으켜 세운 사도들의 능력은 바로 거기에서 비롯됩니다. 전혀 다른 삶의 질서를 짜고 그 새로운 질서를 구현하기 위해 헌신을 다한 사도들의 능력입니다. 그것은 성전 종교가 가르친 동정과 시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 한두 번쯤 한 것 같습니다만은 예전에 제가 캐나다 교회를 방문했을 때 배운 캐나다 연합교회가 이해하고 있는 선교 개념, 그 개념을 다시 한번 오늘 이 대목에서 저는 환기하고 싶습니다. 캐나다 연합교회는 선교 개념의 변화를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하기를 자선에서 정의로 이렇게 함축하고 있는데요. 선교 개념의 발전 단계를 몇 가지 개념으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자선. 소위 영어로 charity입니다. 두 번째, 봉사. 서비스입니다. 세 번째, 옹호. 제 영어 발음이 시원치 않았어요. 에드보케시. 그 다음에 네 번째, 정의, 저스티스. 이렇게 변화해온 그 선교의 의미를 정의를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 제가 하도 명쾌해서 이 얘기는 제가 여러 자리에서 반복해서 소개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푸드뱅크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 자선이라고 하는 것은 즉각적인 필요에 응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당장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행위죠. 그 다음에 봉사는 뭐냐? 사람들과 협력해서 푸드뱅크에서 일하는 것,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일의 과정에 협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옹호는 뭐냐? 공동체의 부엌과 신용협동조합 등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돕는 더 어떤 기반을 조성하는 그런 일에 해당하죠. 그리고 더불어서 정부의 로비 활동을 펼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럼 마지막으로 정의는 뭐냐? 공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의다. 이 얘기는 언뜻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과 직접 상관, 푸드뱅크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시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도록 정당한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 그것이 정의다. 선교는 바로 그것을 뜻한다. 진정한 선교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여서 얘기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자존심을 갖고 정정당당하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선교의 본령이다. 이렇게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음화의 의미라는 이야기입니다. 소유가 없고 자격이 없으면 걷지 못하는 상태의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회의 실상입니다. 네, 이런 우리 삶의 실상이 그런데 이런 삶의 조건 안에서 무소유를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요. 무소유의 그 정신은 참 고상합니다만 이런 삶의 조건에서 그것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무소유고 무자격이어도 살아갈 수 있는 방도를 제시하는 것이 근본적인 치유책이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중생들을 위한 근본적인 치유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며칠 전 신문에서 저는 흥미로운 의식조사 결과를 봤습니다. 눈여겨봤습니다. 하나는 우리 사회 그 청년들의 의식에 관한 것이고 같은 지면에 나왔습니다만 또 하나는 평화의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요, 청년들의 의식과 관련해서는 기성세대들이 주로 남북관계에 대한 의식을 기준으로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경향이 강한 반면에 젊은 세대들은 분배와 성장 등 복지 관련 사항에 대한 태도로 진보와 보수로 나누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니까 통일에 대한 의식이 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런 점에서는 분명하게 견해 차이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젊은이들은 내가 진보다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경향이 우리 사회에서 강하다. 바로 그런 점에서 볼 때 그 기준이 좀 달라졌을 뿐이지 우리 사회 젊은이들이 북한에 대한 의식이 통일에 대한 의식이 높지 않다고 해서 보수화되었다고 하기는 곤란하다. 오히려 실제로 삶을 바꿀 수 있는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것 조건에 더 민감하고 그건 그 나름대로 어떤 진보적인 하나의 지표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평화의식과 관련해서는 평화라는 말을 딱 던졌을 때 맨 먼저 연상되는 게 뭐냐? 한국인들의 절대 다수는 비둘기를 얘기했다고. 비둘기가 제일 첫 번째 항목을 차지했습니다. 서구인들, 구민들에게 물었을 때 그 답변은 뭐냐? 자유, 평등, 민주주의. 그것을 포함한 공공 권리에 대한 것이 가장 앞자리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갖는 의미가 뭐냐? 평화를 추상적인 상징으로 떠올리는 것은 그것을 유토피아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구체화되는 어떤 가치가 아니라 그만큼 평화는 요원한 것이다 하는 그런 유토피아적인 것으로 늘 그 갈등과 대립이 되어 있고 긴장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런 세계에 사는 사람들의 한 경향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가치들과 어쩌면 뭐 구체적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러나 실현 가능한 어떤 가치와 결부시켜서 이해하는 것은 평화를 그렇게 실현 가능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경향을 나타낸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더 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의 삶의 조건 가운데서 어떻게 구체화되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궁극적인 차원을 함축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 구체화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질서를 변화시키는 동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점점 더 많은 소유와 점점 더 많은 자격을 갖추어야만 살아가도록 내모으는 우리 사회에서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마저, 아니 교회가 더더욱 사람들에게 걷지 못하는 상태의 그런 삶을 살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에 의존하는 삶, 어떤 보상에 의존하는 삶, 먹여주는 밥, 선포되는 말씀만 받아먹는 삶을 오히려 교회가 강요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보상을 얻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인이 형성이 됩니다. 그 보상의 법칙에 어긋나는 일은 자기 존재를 파괴하는 것으로 두려워하는 신앙, 신앙을 갖는 것 자체를 우리 수련회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늘 두려워하는 것, 거기에 매인 그런 신앙인, 그런 신앙을 형성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오늘 본문 말씀에 걷지 못하는 사람의 상태와 같은 똑같은 그런 신앙입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은과 금에 의존하는 것보다 은과 금이 없어도 제 발로 걷고 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모습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우리는 바로 그 음성을 가장 기쁜 소식, 다시 말해서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바로 그 구원의 복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현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